VOA 세계 뉴스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의 시리아와의 접경 완충지대 등지에서의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 중인 시리아 골란 지역에는 유엔 평화유지군 외에는 군 병력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974년 발발했던 4차 중동전쟁 휴전협정에 따라 골란권 내 완충지대에 주둔 중인 유엔 교전중지감시군 이외의 병력이 모두 이곳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군이 최근 전략무기시설 등에 가한 수백 차례의 공습 등 시리아 내에서의 군사행동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주권, 영토통합, 존엄이 완전히 회복돼야 하며 모든 침략 행위는 즉각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7일 골란고원 지역을 방문해 최근 시리아 독재 정권이 붕괴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이스라엘군을 한시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북부, 시리아 남서부 및 레바논 남부 일대가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시리아에 대한 반격에 성공한 뒤 이곳을 실효 지배해왔습니다. 시리아는 현재 반군 세력이 주도하는 과도정부가 들어섰으며 국제사회는 정치적 불안정에서 비롯된 분쟁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사절단이 오늘 시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대니얼 루빈스타인 전 시리아 담당 특사와 바바라 리프 국무부 근동 담당 차관보, 로저 카스텐스 인질 문제 담당 특사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이날 수도 다마스쿠스에 도착했습니다. 사절단은 바샤르 알라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낸 반군을 이끌고 있는 하야트 타흐리르 알샤메 수장 아메드 알샤라 등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동에서 시리아의 정치적 전환 과정에서 인종과 종교를 아우르는 포괄성과 소수자 권리 존중 등의 원칙 준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절단은 또 시리아 내 시민단체 구성원과 활동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 등 현지인들과의 직접적 소통도 예정하고 있으며 시리아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방안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절단 파견은 최근 며칠 동안 프랑스와 영국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성사된 것으로 지난 8일 알라사드 정권 축출과 과도정부 구성 이후 첫 방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시리아 내전 당시 시리아와 단교하고 다마스쿠스 소재 대사관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최근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제테러단체에서 이 조직을 해제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밤사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공습을 가해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보건당국은 어제 가자 북부의 민가와 난민시설 등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가자시티 동부 인근의 난민수용시설에서도 최소 15명이 사망하는 등 이날 기준 공습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무장세력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자 보건당국은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팔레스타인인 총 사망자 수를 4만 5천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삼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습이 하마스 대원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가 중재해온 양측 간의 휴전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협상에서는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과 이스라엘 내 수감자 맞교환 규모 등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지만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통제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일대에 여러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한 명이 사망하고 건물 여러 채가 파손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세레이 팝코 크이우 군사행정국장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과 KN-23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총 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크이우 시장은 이 공격으로 사망자 외에 7명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18일 미국이 제공한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에이테큼스와 영국이 제공한 스톰쉐도우 순항미사일 각각 6발, 4발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19일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테큼스로 러시아 영토를 처음 공격한 데 따른 대응으로 우크라이나 중동부 드니프로 내 군사시설을 겨냥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슈니크를 발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소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가 겹친 어수선한 연말 정세 속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양상입니다. 북한군이 참전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중국의 한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 약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군사적 행동보다는 경제적 관계를 활용해 미한일 간 분열을 조장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3미터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소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법적 판단이나 평가를 제공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은 계속해서 인권을 억압하는 정권이라고 답했습니다.
What I can say is that the DPRK continues to be a regime that represses human rights and not only that is a volatile regime that
이어 북한 정권이 불안정을 초래하며 이러한 영향이 영내를 넘어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ICC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이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도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한 공범으로 ICC 제소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묻자 예측할 시간표는 없지만 만약 러시아가 그런 선언을 한다면 이는 양국 관계의 긴밀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 don't have a timeline to prognosticate on, but should that come to fruition, should the Russian Federation make that declaration, it of course.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큰 우려 사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8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데 더 가까워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난 10년의 약속을 뒤집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0월 북한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고 발언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 한국과 정상적인 외교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즉답 대신 양국을 하나로 묶는 철통 같은 미한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한동맹은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First is that we strongly support the ironclad alliance that joins our two countries together and that's done so much over the last
이어 한국 정부의 최근 비상계엄 발령과 이어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상황을 언급한 뒤 우리는 한국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일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전사자와 부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전투가 계속될수록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가 최소 100명에 달한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보고와 관련해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며 평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 평가로는 북한군 수백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사자와 부상자 수를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수백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그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분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observe and assess. I would say at this stage, it's our assessment that.
앞서 한국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사망자 수가 최소 100명, 부상자 수는 1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 중국,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지정학적 게임이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핵무기 보유국이 무력을 앞세운 무책임한 위협과 수사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전략적 태세를 변화해야 할 만한 러시아군의 전략적 전력 태세 변화를 보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kind of irresponsible saber rattling and rhetoric from a nuclear armed country is
라이더 대변인은 전날 미 상원에서 2만 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련 내용이 바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차기 행정부가 무엇을 할지 말지는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세미얼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0일 폴 러 캐머라 대장이 유엔사,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사령부의 지휘권을 제이비어 브런슨 대장에게 넘겨주는 행사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오스틴 국방장관과 국방부 전체를 대변해 러 캐머라 대장의 리더십과 조국에 대한 일생의 봉사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salute General Brunson as he takes command. As you've heard us say, our commitments to the US-ROK alliance remains ironclad.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브런슨 대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 지명했으며 상원은 같은 달 인준을 마쳤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얀 국방당국의 수장이 한국 내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군사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대북 정책 공조, 미얀 동맹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미얀 동맹이 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또 최근 북한 정세를 평가하면서 미한 공조 하에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얀 동맹을 기반으로 미얀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얀 핵협의 그룹 NCG를 통해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수석부보좌관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비핵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중간 조치를 포함한 여러 논의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수석부보좌관은 19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주최 대담에서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가하는 다각적인 위협을 비판했습니다. 파이너 수석부보좌관은 북한은 남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데 이어 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를 늘리고 해상 경계선을 따라 한국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aken increasingly escalatory actions on the peninsula, from disregarding the inter-Korean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이어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돼 전투 중 사망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이는 북한 역사상 최초로 원정군을 파견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핵 에너지 및 우주 프로그램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너 수석부 보좌관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명확히 해왔다며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한 중간 조치와 군사적 충돌 해소와 같은 다른 여러 사안도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throughout all of this, the United States has made clear that we stand ready, like we always are, to engage in dialogue with the DPRK.
이어 하지만 북한은 반복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대화에 응하기를 거부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파이널 수석부 보좌관은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확장 억제 관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일본과 핵과 비핵 분야에서 역내 억제 협력을 격상했고 미한일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널 수석부 보좌관은 북한 외에도 러시아, 중국,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 가속화를 지적하며 적대국들이 단순히 교섭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긍정적, 부정적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며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면서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이 북한을 포함한 제3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를 국제적 확전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속시키는 제3국의 지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정상들은 러시아와 북한, 이란 간 무기 이전과 심화된 군사협력,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와 우크라이나 전장 활용 등이 국제적 확전을 보여주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에 러시아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16일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제15차 대러 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제재안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직접 관여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장과 노강철 전 국방상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볼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사망한 북한 군인들의 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have video, we have pictures of actually casualties of the dead North Koreans.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가 12,0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숨진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신분증을 소지한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관담회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최소 100명의 사망자와 약 1,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간사 이성권 의원은 국정원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약 11,000여 명의 북한군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됐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에 이어 영국 정부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상당한 사상자를 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영국 국방정보국은 언어장벽과 지휘체계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로 북러 군사협력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크 폴라드 영국 국방부 부장관은 19일 영국 하원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고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상당한 전투 사상자를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폴라드 부장관은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약 11,000명의 병력을 배치해 공격적 전투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이 달성한 전술적 이익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 is also appropriate for me to confirm to the House that North Korean troops are currently engaged in offensive combat operations.
폴라드 부장관은 앞으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군의 전투 참여는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이 위험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푸틴이 평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certainly true that the assessment that we have made of DPRK troops being engaged in combat is a concerning development.
폴라드 부장관은 우리는 현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크루스크주 작전에서 북한군 병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러시아의 약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19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최신 정보를 공개하며 러시아와 북한군이 상호 운용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공통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군이 러시아의 지휘통제 체계에 통합되는 데 큰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이달 4일 발효된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북한이 제공한 무기가 협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높은 수준의 국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제재를 위반할 의지가 있는 무역 상대를 확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군 고위 당국자는 17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확실히 최전방 지역에 있으며 사상자 수는 수백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정원 또한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자가 최소 100여 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19일 러시아가 제기한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 구축 주장에 대해 인도태평양 4개국 IP4와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토 공보실은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즉답 대신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나토의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나토 국방장관회의와 12월 나토 외무장관회의에서 마크 리테 신임 사무총장이 이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거론하며 나토와 IP4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전략적 공격 무기 경쟁을 촉발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미국, 한국 삼각동맹이 주요 역할을 하는 아시아판 나토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 법안 보고서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간 군사협력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미국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 국방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 김시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상원 본회의, 그러니까 18일이죠. 상원 본회의에서 국방 수권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안에 첨부된 보고서가 함께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의 공식 명칭은 국방수권법에 첨부된 공동설명서입니다. 상원이 합의한 최종안의 세부사항과 함께 법안에는 직접 포함되진 않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설명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형식의 보고서이자 권고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종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규모, 미한동맹, 미한일 3국 협력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의회가 제시하는 권고사항과 우려, 그리고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한 조항들에 대한 설명들도 부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 간의 군사협력 문제가 언급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설명됐습니다. 이에 대신해서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이란, 북한 사이의 군사협력과 이런 협력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국방장관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또 구체적으로는 2022년 2월 1일 이후에 이 네 나라 간의 군사관계의 변화, 군사훈련과 기술협력, 기술공유, 무기 판매 등과 같은 협력활동,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과 관련한 군사 및 핵기술 협력의 세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또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적성국들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고의적으로 도전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법을 적용했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현이 됐고요. 특히 국방장관에게 이 같은 적대국들의 행태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안보에 미칠 실질적인 해악을 평가하고 이를 포함해 의회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핵 억지력과 관련해서는 한국 등 일부 동맹국들의 국방 관련 인력을 교육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호주, 일본, 한국의 국방 관련 인력들을 대상으로 핵 억제력과 관련된 전략 분야를 교육하는 시범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를 설정하라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핵 억제력, 핵 전략, 핵 방어 전략 등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교육과정은 국제방위인력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 군의 관계자들이 상호 교류하고 핵 관련 전략과 정책을 서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호주, 일본, 한국 간의 방위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핵 방어 전략을 포함한 중요 군사 분야에서의 공동 교육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과 한국이 미군의 물류 시스템 시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제821조에 담겨있는 내용인데요. 미국이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물자를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류 시스템의 시연 과정에 일본과 한국을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아, 네. 네,
이런 일종의 견학 과정을 통해서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물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발전될 수 있는지를 함께 지켜보고 실험 협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 과정은 단순히 물류 기술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국과 동맹국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한반도 관련 조항 중에서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내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안보지원계획과 관련된 조항이 그렇습니다. 일본, 호주, 한국과 협력해 인태지역 국가들 간의 다자안보지원 이니셔티브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상원군사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네.
다자안보지원 이니셔티브란 여러 국가가 협력해서 서로의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군사훈련, 장비지원, 정보공유, 위기대응 협력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원 법안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최종 합의된 법안에서도 끝내 제외됐습니다. 이는 상원에서 제안한 내용이 최종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방수권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 남기고 있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되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서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의회는 매년 국방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이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해왔는데 이번 법안은 8,952억 달러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찬성 85표, 반대 14표, 그리고 하원에서는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가결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시영 기자와 함께 2025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안 보고서에 담긴 한반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가 겹친 어수선한 연말 정세 속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양상입니다. 북한군이 참전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등 정치적 격랑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응 동향에 대한 한국 정보당국의 판단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19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 상황에도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 임박 징후는 없는 가운데 동계훈련은 예년 수준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정보위 간사 이성권 의원입니다.
북한군은 전방지역, 그러니까 NLL이라든지 또 MDL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한국의 정세 급변에 대해 로우키, 즉 절제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12월 11일과 12일, 16일 세 번 정도에 걸쳐 북한의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의 국내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만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물리적 도발은 잠잠한 양상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했고 오물과 쓰레기 풍선 살포 역시 지난달 28일 이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절제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정원은 북한의 로우키 대응 이유로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남 무관심 모양새를 견제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언급하지 않는 측면,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게 되면 체제 관리 부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측면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으로선 비상계엄령을 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위협을 조장하는 세력임을 밝혀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역풍을 부를 수도 있는 섣부른 개입보다는 사태 전개를 지켜보며 이를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수령 독재 체제 성격상 한국의 정치 혼란상을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노출하는 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입니다.
여기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또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몰아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그렇게 하는구나. 남쪽은 정권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정권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김 기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파병 또한 북한에게는 한반도에서 도발을 일으키는 데 제약 요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서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상당히 경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의 신조약을 체결한 만큼 지역 정세를 관리하기 위한 협의도 긴밀하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세 안정을 얘기하는 중국은 뭐 도발할 필요도 없고 러시아의 경우에도 시리아에서 지금 아사드 정권이 폐주하면서 시리아를 상실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북한이 지금 한반도에서 군사적 도발, 긴장, 충돌 이런 걸 야기했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병사들의 전사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동맹 강화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북한은 트럼프 당선인 측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해온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대사를 북한 문제 등을 관장하는 특별 임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과의 직접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유한 명예 교수는 북한이 이미 핵 확산 가능성 때문에 미국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바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 측이 대화 시그널을 보내는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하는 또 다른 행동은 당분간 자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북한은 연말 연초 노동당 전원회의가 그리고 최고인민회의가 예고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대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북한은 이달 하순 개최키로 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년 대외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인민회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직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홍민 박사는 북한은 트럼프 1기 시절 대미 정상외교에서 좌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 국내 정치 행사를 계기로 대미 메시지를 내더라도 그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의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진짜 문턱을 낮추고 대북 접근에 있어서 적극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일단 가늠은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미 메시지가 전원회의나 내년 초에 최고인민회의 통해 나오더라도 자신들이 제기할 수 있는 원칙론은 제시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대화 가능성을 이 정도 약간의 열어놓는 그런 아마 수사법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국의 조기 정권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은 한국 내 전국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대남 전략도 새롭게 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 약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군사적 행동보다는 경제적 관계를 활용해 미한일 간 분열을 조정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한 동맹이 그런 시도를 충분히 저지할 만큼 견고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한 중국의 동향과 관련해 확실한 것은 중국이 이 상황을 이용하려 할 것이란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19일 BOA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중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그래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조속히 해결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관련해 자초한 이 사태가 길어질수록 한국의 평판은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려 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항상 추구해온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중국은 3국협력을 자국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면서 그래서 중국은 3국협력의 분열을 일으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would try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That's what they always try to do.
사일러 전 분석관은 중국은 탄핵 사태가 이대로 흘러가면 윤 대통령이 미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바람에 한중 관계에 타격을 입혔다고 믿는 진보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낮은데 진보 세력은 자신들이 재집권할 경우 윤 대통령이 미국과 협력하는 바람에 한중관계에 끼친 피해를 바로잡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국이 당면한 정치적 어려움을 단기적으로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진보 세력이 재집권할 경우의 기회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중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 무리하게 이번 탄핵 사태를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우호적인 진보 세력이 재집권할 가능성에 초점을 둘 것이란 설명입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중국은 서두르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정부 지도자가 누가 될지 누구와 거래를 해야 할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이번 일을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적대적이었다는 비판이 포함된 사실을 보면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그랬듯 중국과 더 가까워지려는 계획을 암시한 것이라며 따라서 중국은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아마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유지되고 민주당 인물이 한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views this as a tremendous opportunity to establish greater influence on South Korea.
베넷 선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중국은 한국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중국이 개입함으로써 나쁜 이미지가 생기는 것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한국 야당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중국으로서는 굳이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한국 대학 내 공자 아카데미와 같은 여러 연구기관들과 한국 내 많은 중국 동조자들, 한국에 거주하는 엄청난 수의 중국인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는 한국 내 자국민들에게 야당 입장을 지지하고 보수 세력을 비판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신이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한국에서 그들의 대리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hinese government needs to do very little other than encourage their people in South Korea.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 교수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미한일 3국협력의 후퇴를 기뻐할 것이라며 이를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항상 3국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려 했으며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I think the Chinese would be happy to see a
retreat on trilateral cooperation, and I'm sure they would seek to take advantage of it.
스나이더 교수는 중국이 미안의 삼국 협력의 분열을 조장하려 할 때 러시아와의 군사 훈련이나 북한에 대한 지원과 같은 부정적인 형태의 압박보다는 한국과 일본과의 경제 협력 대화와 같은 긍정적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전쟁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반중국 봉쇄 전략에 동참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손을 내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y know that there is some degree of reluctance on the part of Koreans and Japanese to join in a kind of anti-China.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중국은 계엄 선포에 놀라고 한국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그닥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로 중국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잠정적으로 직무에서 배제됐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한국의 명성이 훼손됐으며 미한 관계에 긴장과 불신이 생겨났다며 한국군 사령관들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이 해임됐고 중국이 선호하는 정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 우크라이나, 나토, 일본, 무역, 미한일 3국 협력에 대한 정책을 두고 미한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분명 이 모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반가운 선물로 여길 것이라며 구태여 분열을 일으킬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실패한 비상계엄 선포로 분열이 시작됐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미한 관계의 분열을 조장하려 한다면 그건 정말 비현실적인 일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이며 일본을 포함해 철석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 같은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Do they want to put a wedg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ell, that's totally unrealistic.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한국 내 정당을 초월해 누가 집권하든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서 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중국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며 중국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분명히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지만 중국이 미한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칠 방법은 없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류평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BOA의 질의에 중국은 관련 사항을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개성공단 내 한국 버스가 공단 차고지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부는 유적지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한국 자산의 무단 사용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버스가 발견된 곳은 북한 황해북도 금천군의 한 지역입니다. 구글어스에 공개된 에어버스의 지난달 20일자 위성사진에는 파란색 버스 두 대가 한 건물 앞 공터에 주차된 장면이 찍혔습니다. 지붕 앞부분에 돌출된 에어컨과 전체적인 크기와 모양으로 볼 때 과거 개성공단 운영 당시 한국 측이 북한에 제공한 현대자동차 에어로시티 모델과 동일한 외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 버스가 포착된 위치는 개성공단 버스 차고지에서 직선 거리로 약 23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도로를 따라가면 27km를 이동해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과거 한국 버스가 개성공단에서 약 8에서 10km 떨어진 개성 시내에서 목격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20여 km 이상의 외곽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에어로시티 버스는 금천군 내 또 다른 지점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 버스는 개성과 평양 간 고속도로의 개성 방면 도로에 정차한 채로 위성사진에 찍혔는데 이 위치는 개성공단 버스 차고지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또 다른 에어로시티 버스는 북한 개성 역사 유적지군의 명릉군에서 발견됐습니다. 명릉군은 고려 제29대 왕인 충목왕을 비롯해 3개의 능이 위치한 유적지로 인근의 공민왕릉, 왕건릉 등과 함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버스는 명릉군 공민왕릉, 왕건릉을 연결하는 도로 위에 서 있는데 유적지의 관광객 이동이나 내부 운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최근 뷰어인은 개성공단 버스 차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차고지 내 버스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기 차고지에는 약 290대가 있었지만 2016년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약 8년 동안 약 200대가 사라졌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100대 미만의 버스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2월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에서는 개성 시내 약 10개 지점에서 한국버스 85대가 발견됐으며 그중 두 곳의 차고지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각각 60대와 14대의 버스가 집중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 외부 지역으로 버스를 재배치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6월 북한의 버스 무단 사용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버스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해킹 피해액의 61%에 해당하는 약 13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미국 암호화폐 분석업체가 밝혔습니다. 북러 관계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이 다소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암호화폐 분석회사 체인알리시스는 19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해커들이 2024년에 역대 최대인 13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인알리시스는 전체 암호화폐 해킹 피해 금액이 22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61%가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커 조직들에 의해 탈취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라자루스 그룹과 같은 엘리트 해킹 조직이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을 공격해 피해가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연계 해커들이 약 6억 6천만 달러를 탈취했던 데 비해 올해 탈취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도 북한 해커들은 약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체인알리시스 보고서는 국제지정학적 변화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6월 말 정상회담 이후 북한 연계 해커들이 탈취한 암호화폐 자산이 53.73%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으로 북한이 사이버 범죄 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체인알리시스의 앤드류 피어먼 국가안보정보책임자는 19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북한이 무기 지원과 군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사이버 범죄 필요성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ose types of things very much could have potentially alleviated the necessity.
파이먼 책임자는 또 북한 연계 해커들이 큰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뿐만 아니라 소규모 탈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 해커들은 탈중앙화 금융거래소보다는 암호화폐 채굴 서비스와 믹서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금 출처를 은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두 명과 단체 한 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디지털 자산의 악용을 포함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복잡한 범죄 수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부인하며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과거 성명에서 잊지도 않은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 절취설을 퍼뜨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라진학 석탄 부두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2주 간격으로 반복되는 입항 움직임은 러시아산 석탄의 활발한 수출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진학 석탄 부두에 19일 19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위성사진 제공업체인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사진에 포착된 이 선박은 러시아 전용으로 분류된 석탄 선적 부두에 선체를 밀착시킨 상태로 정박해 있습니다. 선박의 적재함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하고 부두 바닥 또한 석탄으로 인해 검게 물든 흔적이 뚜렷합니다. 이는 해당 선박이 석탄 선적 혹은 하역 작업을 위해 입항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부두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것은 정확히 13일 만으로 BOE는 지난 6일에도 같은 자리에서 190m 길이의 선박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지난달 11일과 23일에도 길이 190m의 동일한 크기의 선박이 같은 석탄 부두에 정박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선박이 거의 포착되지 않았던 이 부두에서 최근 12일에서 13일 간격으로 대형 선박이 정기적으로 입항하는 흐름이 뚜렷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라진항 석탄 부두가 지난달부터 운영을 재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지점은 과거 러시아가 자국 석탄을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주요 거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착된 대형 선박이 러시아산 석탄을 선적하고 있다면 이는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BOE는 올해 6월 러시아의 의뢰를 받은 한 선박 브로커가 북한 라진항에서 중국 다렌항으로 15,000톤의 석탄을 운송할 선박을 찾는다는 공고문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움직임은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출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나왔습니다. 이후 해당 브로커는 추가로 선박 운송 공고를 여러 차례 냈지만 라진항을 드나드는 선박은 사실상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러시아 사업자가 선박 수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당시 선박업계 관계자는 BOE에 대북 제재 논란을 의식한 국제 선박들이 북한 항구에 입항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운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북한 항구에 기항했다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라진항 석탄 부두에 선박이 정기적으로 입항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감지된 것입니다. 석탄 부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라진항 석탄 부두의 안쪽에는 석탄을 적재하는 공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는 이곳에 쌓여있던 석탄의 양이 크게 줄거나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라진항을 활용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원래 라진 핫산 프로젝트로 시작됐습니다. 이는 2013년 11월 한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합의에 따라 러시아산 광물을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로를 구축하려는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이 독자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석탄 수출 경로를 모색해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의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한국에서 개헌, 헌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되면서 헌법을 개정하자는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자주 탄핵을 당하고 또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 외에도 권력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주로 신문과 방송 등에서 헌법학자를 비롯한 전문가와 정치인 그리고 사회 원로들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자주 탄핵을 당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탄핵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세 번째 대통령인데요. 1987년 민주화 이후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임기 도중 국회에 의해 탄핵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진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1987년에 채택된 한국의 헌법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겁니다.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영도자의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도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지만 이를 듣지 않고 비상계엄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독재자처럼 행동하면 이를 막을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 또 다른 문제도 있을까요?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입니다. 원래 헌법의 취지는 대통령과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라는 건데요. 그러나 지금 같은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힘듭니다. 야당이 집권하려면 대통령과 행정부를 실패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겨냥해 특검 법안을 27회나 발동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행정부는 사실상 마비됐고 상권 분립조차 위태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할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죽기 살기로 싸우고 국정은 마비되는데요. 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 간의 극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대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논의해온 것이 있는데요. 우선 제왕적 대통령을 막기 위해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책임 정치를 하게 되고요. 또 4년 임기가 끝난 다음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중간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레임덕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미국과 비슷한 방식인 것 같은데 그 밖에도 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대통령 중임제 외에도 책임 총리제 도입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분산하는 방안 또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누가 개헌을 추진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헌법을 바꾸는 개헌을 하려면 정부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국회가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내놔야 합니다. 다만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 것이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국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얘긴데 한국의 각 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개헌에 적극적입니다. 지난 14일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여당의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원로그룹까지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개헌 논의보다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비상계엄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요?
네, 한국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소식인데요.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있는 외국인이 156만 명이고 이 중 취업자가 101만 명이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네, 어느 나라 취업자가 가장 많았나요?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 베트남이 12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산업별로는 관공업과 제조업이 46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도소매업과 숙박업 그리고 음식점 등에서 19만 명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월급을 어느 정도 받나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매달 200만 원, 미화로 하면 $1,500 이상 임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의 88%에 달했습니다. 또 3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외국인은 35만 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가 있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